자, 두 번째 강연은요, 제가 많이 해본 강연이 아니에요. 제가 평소에는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최근 한 2년 동안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면 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한번 뭐 생각도 정리할 겸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또 공통적인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렇게 상황들을 지금 비추어 가면서 지금 어떠한 좀 애국강연? 애국강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제 내용을 이렇게 썸머라이즈 하는데 제가 뭐 서브타이틀로 크리스찬이 좌파가 될 수 있을까? 요거를 갖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강연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아, 우리가 모든 믿고 있는 그 성경이나 기독교나 다른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관인데 이 모든 세계관이나 종교가 세 가지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이렇게 담을 수가 있어요. 담을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Where did we come from?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 두 번째 질문은 Why pain and suffering in this world?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진짜 그러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What is the solution?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자, 기독교 세계관, 우리 성경적인 세계관은 Where did it come from? 우리는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아주 영적인 존재로 독특하게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죠? 그 다음에 Why pain and suffering in this world? 왜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힘드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공급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게 원죄죠, 그죠? 그러한 생명과 어떤 공급에서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피조세계가 아주 페인이 들어오고 죄로 인한 힘든 것들이 생겨나게 됐죠, 그죠? 이게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 다음에 What's the solution?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생명과 공급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영접하면, 그러면 뭐 이 세상에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eventually,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영광, 샤키나 글로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글로리와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나 한번 보세요. Where did it come from?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따라야 될 거는 공산주의자들을 따라야 되는데 어떤 이 공산주의와는 공산당과는 별도의 신을 따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항상 유물론, 이거에 대한 답은 유물론이고 진화론입니다. 유물론, 진화론. 그게 공산주의 그거고요. 그래서 진화론이랑 유물론은 공산주의와 너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거예요. Why pain and suffering in this world? 왜 고통이 있느냐? 이거는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부르주아들이 그거를 다 독식하고 이게 다 이렇게 욕심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What's the solution? 그러면 이 플로레타리아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그 가진 자들의 그거를 강제로 이렇게 뺏어서 다시 디스트리뷰션 시켜줘야지, 그래야지 더 평등하고 이제 좋은 세상에 온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는 기독교 세계관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어떠한 그 좌파적인 사회주의를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모순이 있어요. 그죠? 예, 모순이 있습니다. 예, 성경은, 자유 시장 경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혼의 자유, 그죠? 영혼의 자유. 예.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개인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게으름의 consequence, 그 결과는, 게으름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결과는 힘든 거는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굉장히 강한 그 표현까지 나옵니다. 잠언에 보면 아주 여러 구절에 게으름 때문에 만약에 지금 불행해지는 거는 네가 한당할 몫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은 자유시장 경제와 어떤 영혼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의 비유에서도 보면 그 보상도 일한 만큼 더 컨트리뷰션만 한 만큼 보상받는 거, 그죠? 그런 것도 다 그렇게 돼 있고, 단지 좀 다른 게 있다면 세상은 그 결과를 보는데, 노력의 결과를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와 과정과 하트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다섯 달란트를 남겼건, 두 달란트를 더 남겼건, 똑같이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시게 보시는 것은 동기와 하트와 과정이라는 거. 그게 세상이랑은 좀 다르죠. 미국은요, 크리스찬 정신으로 건국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Founding Father Spirit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갖고 처음에 크리스찬들이 종교, 영혼의 자유를 찾아서 정착했기 때문에 그 Founding Father Spirit이 어떤 자유, 영혼의 자유, 자유시장 경제 이거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아주 뿌리에 박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그 미국에는요, 그 유치원 선생님부터 그 대학 교수까지 다 선생님들이잖아요. 선생님들의 월급이 12달 다 나오는 게 아니라 9달만 나와요. 9달만. 여러분들 이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3개월은 여름방학 동안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일하는 그 9달만 주는 거예요. No work, no pay.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면 난리 나죠, 그죠? 그러면 머리띠 두르고 바로 이걸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미국의 선생님들은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no work, no pay,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방학 3개월 동안에 자기 월급을 받으려면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썸머 베케이션 동안 티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썸머 캠프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이제 뭐 프로젝트를 받아서 자기가 뭐 딴 거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no work, no pay 이런 정신이 이 사람들은 체질 속에 있는 거예요. 한국의 뭐 민주노총 이런 사람들과는 너무 다르죠, 그죠? 예. 저는 이제 그 사람들 데모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름에 3달 월급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근데 안 하더라고요. 예,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열심히 일해서 그 성취한 그 사람들의 부를 이렇게 뺏어서, 이게 뭐 강제로 뺏든지 아니면 세금으로 뺏든지 하여튼 뺏어서 무상복지 등으로 리디스트리뷰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죠. 그죠? 이게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에요. 하향 평준화. 못 살게 되는 평등이죠. 그죠? 이거를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 쭉 보면 이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이렇게 도용하는 나라는 다 못 사는 평등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 속에서 다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자, 계속적으로 크리스찬이 왜 좌파가 될 수 없는지 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그 우파를 갖다가 이제 콘저버티브라고 그러고 이제 좌파를 갖다가 리버럴이라고 해요. 리버럴. 그러니까 콘저버티브, 리버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콘저버티브는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보수와 그 좌파 이거가 뭐가 다른지를 좀 확실히 개념을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 가서 이렇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콘저버티브는 뭐가 이제 틀리냐면 여기는 프린시플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중심적으로 작동하는 그거예요. 세계관이. 그렇지만 리버럴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sympathy based 그라 그래요. 그러니까 emotion based. 어떤 감정적인 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principle based라고 하면 우리들은 그러니까 절대 가치를 인정하죠. 그죠? 절대 가치. 그 다음에 절대 윤리. 그러니까 뭐 낙태나 동성애 문제가 났다 그러면 우리들은 양심적으로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경에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리버럴들은, 좌파들은, 그런데 강간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약간 그렇게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잘못 아니잖아. 뭐, 하여튼 굉장히 익셉셔널한 그런 거고, 지엽적인 문제 같고, 그걸로 이렇게 선동을 해서 이거를 결정을 사람들이 따르게 그쪽으로 가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말씀의 어떤 프린시플 베이스, 그 다음에 절대 가치, 절대 윤리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약간 우파예요. 그죠? 크리스천들은. 그 다음에 콘서버티브, 그러니까 보수는 more personal freedom, more personal responsibility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양심과 개인의 책임 이거를 중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small government, 정부는 작아도 개인들이 양심적으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잘 해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리버럴들은 모든 거를 다 정부가 이제 솔루션을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big government, 그 다음에 more government control 이게 굉장히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 환경, 극심한 그 환경주의자들이 왜 항상 좌파랑 같이 있냐면, 지금 극심한 그 환경주의자들은 뭐 지구온난화로 이제 뭐 몇 년 있으면 지구가 망한다 뭐 이렇게 막 과장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면 그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가버먼트가 커져갖고 컨트롤을 막 해서 그걸 풀어야 된다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빅 거버먼트가 되려면 더 컨트롤해야 되니까 세금도 더 많아져야죠. 그죠? 써야 되니까 거버먼트에서. 그 다음에 규제도 더 많아야죠. 컨트롤해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나눠줘야 되니까 뭐 부상복지도 더 많아져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콘저버티브는 스몰 거버먼트이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과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 세금과 그러한 규제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입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리버럴, 좌파들은 분배가 우선이고 분배가 잘 되면 성장이 따라온다.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분배를 시켜도 생산해내는 게 없는데 어떻게 성장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약간 진짜 상식적이지 않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컨저버티브 보수들은 성장이 되면 이렇게 분배는 따라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좌파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 그러면 이제 우파는 시장 주도 성장이에요. 시장 주도 성장. 일거리가 생겨야지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성장은 안 하는데 가버먼트 컨트롤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에 뭐 지금 얼마를 퍼부었다 그랬죠? 뭐 50조?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장 주도 정책을 이제 미국에서는 트리클 다운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이제 기업들이 잘 되고 그러면 그 이제 낙수 효과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이제 해서 일자리도 더 생기고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좀 약자한테도 일자리 생기고 이러면서 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수는 능력과 보상과 부의 차이도 인정하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는 좀 따뜻한 게 들어가야 돼요. 보수에. 그죠?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해도 좀 힘든 그러한 고아와 가부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고아, 가부 이런 사람들은 잘 우리들이 배려하고 돌봐야 된다. 이거는 있어요. 그죠? 이거는 있지만 어떠한 그 이거를 막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 게을러서 못 사는 사람들까지 돌봐야 된다는 그런 거는 성경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버럴들은 인간이 이제 막 이런 정책들을 잘 만들고 가버먼트가 컨트롤을 해갖고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성경의 반대죠, 그죠? 성경의 반대. 인간들이 점점 더 악한 방향으로 가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한 방향으로 가고 유토피아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그렇게 주십니다, 그죠? 예. 근데 미국과 한국의 유사성도 있어요. 첫 번째, 지역주의. 한국에 지금 지역주의 있잖아요. 영남, 호남, 뭐, 이게 지역주의가 있는데, 미국에도 사실 좀 지역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양쪽 이렇게 코스탈 그 스테이트, 그러니까 바다에 인접하고 있는 쪽은 북쪽, 그 다음에 그쪽은 리버럴 해요. 그 다음에 중부에서 남부, 텍사스 포함, 남부 쪽은 컨저버티브입니다. 보수입니다. 그래서 지역주의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대선의 결과는 사실 그런 픽스된 주들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주가 결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데가 오하이오 주와 플로리다 주인데 이 오하이오 주와 플로리다 주 포함 이렇게 몇 개를 스윙 스테이트라 그래요.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주인데 특히 중요한 게 오하이오와 플로리다인데 그 두 개를 이렇게 하는 데가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면도 있고 연령대 미국에도 젊은 층은 굉장히 리버럴이고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은 층은 좀 컨저버티브 보수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국이랑 되게 비슷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언론은 95%가 리버럴이에요. 다 거의 다 리버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론은 오직 하나 저기 지금 보수주의 언론인데 폭스 뉴스라고 거기만 지금 보수주의고 그러니까 미국도 언론은 이미 좌파에 다 장악이 돼 있습니다. 미국도. 그다음에 대학은 태생적으로 리버럴이에요. 그래서 이 뭐 교수들이랑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리버럴합니다. 리버럴 갖고 이제 가르치는데도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죠? 약간 뭐 아이비리그 이런 데서 뭐 사람의 성을 갖다가 뭐 40개인가 뭐 이렇게 막 정의를 한 거예요. 남자 여자 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40개나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경우 뭐 이런 거 다 해갖고 그렇게 이제 리버럴 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우파입니다. 근데 한국은 제가 들어보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합니다, 저는. 이렇게 뭐 세계관적으로 보나 어떤 정책의 흐름 방향, 이거 비전 이런 쪽으로 봐도 크리스찬은 우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한국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한국의 교회는 그러면 도대체 세계관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제가 뭐 다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한국에는 또 이제 리버럴을 진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수라고 부르는데 요 용어에도 좀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진보라 그러면 되게 사실 좋은 용어예요. 그죠? 진보라 그러면 더 개혁적이고 덜 권위적인 뭐 이런 개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말 속에. 보수라 그러면 뭐 수구 꼴통 이런 그 개념도 좀 들어오고 더 기득권, 그 다음에 더 권위적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수 쪽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잘 정책을 세우고 비전을 세워서 이런 개념들을 좀 탈피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저는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꾸 진보 보수 이렇게 부르지 말고 요새는 새로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그 종북 독재 좌파, 자유민주 우파 이렇게 부르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뭐 진보 보수 이렇게 부르지 말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네, 실제로. 네. 그러니까 한국 보수 정치인들이 어떤 세계관과 그런 일관된 보수적 가치 이런 것들을 잘 본인들부터 좀 먼저 잘 습득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좌파 정권의 지금 좌파 정권의 실정과 무능으로. 이것만 바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한번 보세요. 베네수엘라 진짜 실정과 무능으로 따지면 베네수엘라만한 데가 없잖아요. 지금 완전히 전체적으로 나라가 난장판이 됐잖아요. 그래도 마두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이번에 그것도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능과 실정 갖고 거기만 기대면 안 되고 저기 우리 우파 정치인들도 그 반사적 이익만 바라지 말고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거에 진짜 보수적 가치를 지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워나가야 돼요. 세워나가야 되고 더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 크리스천들과도 대화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세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정과 자강 노력이 없으면 그냥 보통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 나는 좌파도 싫고 우파도 싫어 이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반사이익만 갖고는 좀 힘들 수가 있다는 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의 한국 상황이 몇 년 전에 그 미국 상황과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해요. 그 따뜻한 보수를 이렇게 줄창 외쳐왔던 그 조지 부시 대통령,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굉장히 굿 크리스찬이에요, 그죠? 그 조지 부시는 굉장히 굿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하여튼 부시 대통령이 8년 동안 하면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좀 쌓였어요. 쌓였고, 그 다음에 그때 월가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약간 사람들의 실망 때문에 이때 이제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젊은 흑인 그 바락 오바마예요. 바락 오바마인데 이 바락 오바마가 아주 프레임을 잘 짰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흑인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는 거를 포함해서 호프, 체인지 이거 두 개를 갖고 슬로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흑인 최초 대통령 체인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흑인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호프. 거기다 이제 나라 그거랑 연관을 시켜갖고 호프, 체인지 이걸 갖고 나왔어요. 오바마가 또 연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동적인 연설을 하고 이래서 그때 이제 보수가 우리 이 탄핵의 다음에 보수가 괴멸된 것처럼 그때 미국도 보수가 사실 괴멸이 됐습니다. 괴멸이 돼갖고 대통령 상원 하원을 다 이제 리버럴들이 장악을 했어요. 그 지금이랑 비슷하죠, 그죠? 지금 뭐 그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선거에서 보수가 완전히 괴멸됐잖아요. 그죠? 모든 세력이 다 진보 쪽으로 갔는데 하여튼 그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상원, 하원 모두 이제 리버럴들이 장악해갖고 쭉 하는데 이제 리버럴의 철학으로 이제 이끈 거죠, 나라를. 그러니까 비거버먼트, 그다음에 증세, 그다음에 모 거버먼트 컨트롤 규제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쭉 가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죠? 해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안 되는 게 현실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때 전국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우파 시민운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게 이제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티파티 무브먼트라고, 티파티 무브먼트라고. 옛날에 이제 영국의 티파티 사건 때문에 이제 그 애국 그 시민들이 뭉쳐서 싸웠던 것처럼 그런 정신으로 우파 애국 시민들이 다시 뭉치자 해갖고 그게 이제 티파티 무브먼트로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시민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보수의 가치를 재건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감세를 추진하고, 도덕적 가치, 건국 이념에 근거한 도덕적 가치를 재건하자,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행동하면서 시민운동을 펼쳤어요. 그래갖고 그 결과 중간선거에서 이제 그 보수가, 리퍼블릭 파리가 이제 상원 하원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요. 내년에 총선이 있죠. 그죠? 네, 총선이 있는데 크리스찬 그 애국 시민들이 현실 한탄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시민으로 뭉쳐서 뭐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의 수고와 희생과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뭐 행동하는 자유시민, 뭐 그런 시민운동이 나타나려고 그러고 있죠. 그죠? Freedom Fighters. 그 다음에 대학가에는 뭐 Truth Forum이라고 해갖고 뭐 대학가 젊은이들도 의외로 또 이렇게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우파들의 어떤 그런 애국 시민운동 이런 것들에 좀 적극 지원해 주시고 가담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후에 미국에서 이제 상하원을 이제 보수가 이제 했죠. 그래갖고 이제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유명한 그리들록. 대통령이랑 이제 상하원이 이제 다르니까 이제 정체성, 이제 그리 꽉 끼어갖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정치가 전체적으로. 오바마는요, 오바마가 말로는 자기는 크리스천이라 그래요. 크리스천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퀘스처너블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오바마는 뭐 이렇게 오픈 그거에서 구약의 뭐, 구약은 성경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돌로 가늠한 여인을 쳐서 죽이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구약은 성경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despise Old Testament.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은, 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약간 좀 그 위선적인 크리스찬이라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 본인이 알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그리들록이 생긴 가운데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도 지지부진하고 그런 상태로 이제 계속 됐습니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사회는 완전히 리버럴하게 됐죠. 그래서 그 오바마라는 사람이 해방 신학이 백그라운드예요. 그 흑인교회에서 해방신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자예요. 사실 인본주의자. 그래서 뭐 동성애 뭐 이런 것, 낙태 이런 것도 굉장히 리버럴하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오바마가 마지막 때 거의 다 돼서 이제 그 연방법으로 그 동성애 차별 금지법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이트하우스가 막 무지개로 이렇게 막 되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그런 상태로 이제 흘러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흘러가다가 대선이 이제 왔죠. 그래갖고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사실 트럼프가 처음 나타났을 때는 리퍼블리칸 파티에서도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는 전혀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트럼프도 이렇게 오바마가 홉 체인지 이거 한 것처럼 이제 처음에 그거를 잘 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제일 많이 주창하던 게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거 갖고 맨날 연설할 때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 국익 우선주의를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 전까지 굉장히 어떻게 politically correct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게 바른 줄 알면서도 시원하게 말을 못 해주고 뭐 어떤 정치적인 뭐에 연류가 될까봐 이게 말을 시원하게 못 하는 거예요. politically correct한 말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의 범주를 넘어서 트럼프가 이제 politically correct한 걸 넘어서서 막 이렇게 말을 막 시원하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또 반향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트럼프는 뭐 인성은 별로 안 좋죠, 그죠? 뭐 인성은 별로 안 좋은데 이 사람이 최소한도 God fearing,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오바마는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성경을 무시하고 이러는데 트럼프는 at least God fearing person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누구를 멘토로 이렇게 데리고 있냐면 그 굉장히 이렇게 복음주의자, 저희랑 이런 신앙 그 성경 해석책에도 거의 똑같은 게 데이비 제르마야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데이비 제르마야는 뭐 그 달라스 그 베프티스트 거기 로버트 제프리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멘토로 두고 그 사람들의 조언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랑 완전히 그러니까 애티튜드가 틀린 거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뭐 내가 수프림 코트 졌지, 대법원 판사 임명할 때 내가 그 낙태나 동성애를 그러니까 반대하는 그런 보수적인 판사들을 내가 임명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공약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트럼프가 뭐 인격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크리스찬들이 트럼프를 좀 서포트하기 시작하고 이게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크리스찬들이 트럼프를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트럼프를 스트롱하게 서포트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존 맥아던 목사님 같은 분은 여러분들 중에 그 들으신 분도 있던데 그 선거 며칠 전에 이제 연설하시면서 vote for the policy, not for the person. 그러니까 정책을 보고 이제 당신들 크리스천들 투표하세요. 사람 보지 말고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요. 그 트럼프란 사람이 지금 재밌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식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즉흥적이고 좀 이렇게 하이 템포고 그런 인상을 받는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상당히 준비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굉장한 전략가입니다. 전략가 뭐 즉흥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특히 뭐 지금 중국에 대한 그 이거 트레이드 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일생에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중에 중국에 대한 책을 엄청 많이 읽었대요. 그러니까 이 전부터 중국이 그냥 이렇게 미국의 도움을 계속 받으면서 불법적으로 제1등 국가가 되려는 거에 대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된 거고 이 사람이 막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공약을 이제 하나하나 실천하는데요. 보세요.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감세. 특별히 기업 법인세를 갖다가 굉장히 낮췄어요. 굉장히 낮추고. 그 다음에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갖다가 다 없앴습니다. 규제를 없애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굉장히 운이 좋은데 미국의 이 시점에 미국의 셰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셰일 혁명. 그래갖고 그 오일 셰일, 아, 셰일 오일 셰일 게스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채굴을 못하던 그걸 셰일 속에 갇힌 오일이나 게스를 채굴하는 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 생산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미국이 중동에서 엄청난 양의 오일을 수입해갖고 이 에너지 인디펜던트가 안 되면 나라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뭐 전략을 세우기도 힘들고 그런데 지금은 그 셰일 오일, 셰일 게스가 생산이 되면 엄청나게 생산이 되면서 미국이 제1의 산유국이 돼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제1의 산유국이 되고 수출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트럼프한테는 호재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안정되고 그러니까 전기료가 내려가고 그러면서 기업들이 이제 기업 세도 낮아지고 규제도 다 풀어주고 전기료도 낮아지고 옛날에 미국에서 아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던 외국에 나갔던 기업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가 했던 공약 중에 중요한 공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을 내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미국이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예요. 50년 만에 최저 지금 현재. 근데 이렇게 한국을 바라보면 지금 모든 게 반대로 돼 있어요. 세금 올리고 있고 규제도 더 하고 있고 공무원 수만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는 뭐 탈원전에 갖고 진짜 전기료도 올라가고 탈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 말이 많은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잖아. 그래갖고 아 이거 미국은 지금 이러면서 50년 만에 최저의 실업률을 하는데 한국은 이렇게 보면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네.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공무원만 대폭 늘리는 거는 진짜 이건 망국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그 least effective라 해서 제일 비효율적인 그 기관이 government예요, government. 거기서 생산을 하진 해내질 않아요. 손해를 봐도 괜찮아요. 그 세금으로 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government가 제일 비효율적인 건데 4천 명이 해도 될 일을 갖다가 공무원을 1천 명 늘려갖고 5천 명이 되면 그 5천 명이 4천 명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엄청난 그 세금과 이제 뭐 그런 복지 같은 거 한 4, 50년 동안 엄청난 세금 출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거는 정말 망국의 길로 가는 길이고 미국의 힘이 또 어디서 있냐면 상권 분립이 굉장히 확실히 돼 있다는 겁니다. 상권 분립. 이것도 우리나라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죠, 요새.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좌파에서 미국도 그 리버럴들이 트럼프를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갖고 되자마자부터 이제 공격을 엄청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트럼프가 러시아랑 공모를 해갖고 뭐 선거 과정을 이렇게 해서 저기 이득을 얻어서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러시안 콜루전이라 그러죠. 예, 그거 갖고 이제 나왔는데 미국이 어느 정도 상권 분립이 잘 돼 있냐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제너럴 어토니 검찰총장 미국은 검찰총장이면서 법무장관이에요. 그 제너럴 어토니를 트럼프가 임명을 했는데 제프 세션이라는 사람을 임명해 트럼프가 임명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회랑 이렇게 해갖고 좌파 성향의 뮬러라는 특검을 해서 특검을 한 거예요. 특검을. 그러니까 트럼프가 임명한 그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이렇게 해갖고 특검을 트럼프가 러시안 콜루전에 대한 특검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뭐 검찰이나 뭐 판사들이나 스스로 알아서 지금 정권의 신녀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미국은 굉장히 사법부의 독립도 강하고 어떤 입법부의 상권 분립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려도 주위에 있는 판사들이 이거 위법이다 해갖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어떤 독립된 자부심과 그런 것 갖고 완전히 분리가 돼갖고 할 말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민주주의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좀 답답한 게 뭐 검찰이니 판사니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권에 좀 신여가 돼가는 것 같아갖고 제가 보기엔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뮬러 특검을 했는데 무려 2년 동안 해서 지금 방금 얼마 전에 끝났어요 그게. 2년 동안 그 특검을 해서 러시안 콜루전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만 뭐 힘을 써도 이 그 저기 검찰하고 국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2년 동안이나 탈탈 털었는데 그 러시아 공모 그거는 안 나왔어요. 이제 안 나온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리버럴 데모크라트들이 이제 지금은 그 탈탈 털면서 부수적으로 일어난 뭐 사법방해 뭐 이런 거 이슈를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도 또 이제 다시 괴롭히기 시작하고 있어요. 끝이 없이 괴롭히고 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알아낸 게 그 FBI,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이게 약간 사주한 FBI에서 트럼프 캠프에 들어가서 이제 트럼프가 뭐 문제점이 없나 그 스파잉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증거를 잡아내갖고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역으로 그 대선 캠프에서의 스파이 게이트 그걸 갖고 이제 리버럴들을 좀 공격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제 탈원전. 탈원전은 제가 진짜 답답해요. 탈원전은. 탈원전의 뭐 대응으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러시아의 가스를 북한의 송유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여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정책 아니에요? 북한이 적인데 칼을 든 적한테 목줄을 이렇게 내주고 그죠? 그 사람들이 뭐 에너지 우리의 목줄 에너지를 쥐고 있으면은 목줄을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 틀리면 그 사람들이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지금 탈원전의 결과가 한전이 지금까지는 세계 인류 흑자를 남기는 기업이었는데 지금 뭐 엄청난 적자를 지금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전에서 어떤 비용들을 못 쓰니까 다른 사고들이 막 발생하죠. 그죠? 고성 산불도 그래서 뭐 하여튼 이게 제때 이걸 그러니까 재원을 갖다 잘 분배를 못 하니까 적자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고 전기료가 지금 적자로 몇 년을 지속하겠습니까? 엄청난 적자로. 그러니까 전기료가 오를 거예요. 전기료도 오르고 전기료가 오르면 기업이 엄청난 부담을 느낍니다. 옛날 기업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만나서 탈원전을 굉장히 좀 주장했다 그래요. 전기료가 기업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탈원전 때문에 이제 관련 기업들 전부 폭망하고 있죠, 그죠? 한 번 이 전문가나 인프라가 망가지면 다시 세우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갖고 지금 한국의 원전은 넘버원, 세계에서 진짜 탑 넘버원이에요. 이러한 우수한 기술과 이걸 갖고 있는데 이걸 갖다 스스로 망가뜨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저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미국에 살고 저는 이제 지금 US 시티즌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제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흘러가는 걸 보면 엄청 저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원전 하면서 전기가 안 나오니까 화력발전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가 더 나오잖아요. 화력발전 늘리면.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원자력발전을 없애가고 화력발전을 늘려서 가뜩이나 미세먼지 심각한데 그걸 더 늘리고 있다는 게 진짜 좀 비상식적이죠. 어떻게 보면. 예. 이 판도라라는 그런 영화, 가상적인 영화를 보고 막 울고, 그리고 이제 정책을 결정했다는 게 좀 믿겨지지가 좀 않는데, 이건 여러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지진, 그 하면요, 뭐, 지난 50년 동안 한국에서 최대 지진이 지난번 경주 지진, 그게 리터 스케일로 5.8이었다 그래요. 5.8. 50년 동안에 한국에서 일어난 최대의 지진. 근데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기준이 뭐냐면 그 리터 스케일로 지진 7.4에 대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내막을 모르면 5.8보다 조금 더 큰 게 오면 7.4가 되고 우리 큰일 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진의 리터 스케일이라는 게 로그 스케일이에요. 로그 스케일. 그래갖고 이게 선형적인 스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로 그 지진 7.4에 대해서 설계를 했다 그러면 가장 50년 동안에 최대 지진 5.8에 40배 더 큰 지진이 와야지 그 설계 기준에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40배 더 큰 게. 그리고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할 때 안전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계수 2 정도 하면은 그러면 지난 50년간 한국에서 최대의 지진보다 80배 더 큰 지진이 와야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거 거의 불가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도 좋고 경주 지진보다 80배 더 큰 지진이 올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사실 원자력 발전소 되게 안전한 거예요. 저희 한국은. 근데도 이게 탈원전을 하고 있다는 게 진짜 좀 이상한 거죠. 지금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당한 일본도 그 당시에는 탈원전을 조금 했었지만 지금 다시 원자력을 늘리고 있어요. 일본도. 일본은 또 지진에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만. 대만도 그 좌파 정부가 탈원전 공약해갖고 됐어요. 근데 전기료 올라가고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대만도 얼마 전에 국민투표해갖고 다시 탈원전을 바꿨잖아요. 그죠? 대만은 훨씬 더 지진이 무서운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근데 대만이나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걸 진짜 고수하고 있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크리스찬 시민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 잘 모르잖아요. 5.8인데 7.4? 조금 더 큰 거 보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시민운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개명하고 알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신재생에너지로 이걸 대체한다고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는 굉장히 스몰 스케일이고 이 플럭추에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렇게 지금 에너지 이렇게 공급하는 데는 굉장히 안 좋아요. 효율도 엄청 나쁘고 비싸고. 사실 저도 제가 하는 메이저 중에 오션 리뉴어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재생에너지 많이 한다 그러면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많이 들어오니까 좋은데 애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나라 망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네, 답답하죠. 지금 미국도 극좌파들이 뭐 그린 뉴 딜이라 그러면서 미국도 이제 리버럴 중에 극좌파들이 그린 뉴 딜이라 하면서 신재생에너지로 뭐 몇 년까지 뭐 80% 100% 뭐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이 니네들 제발 그 대선 때까지 그거 계속 주장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아주 치명타를 안겨줄 테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는 그 탈원전의 후유증으로 화력발전 더 하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더 나오겠지만 대부분은 중국에서 오잖아요. 원인을 규명을 못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지구 자전방향이 있는데 그 미국에서 이렇게 땅 넓은 데 보면 이게 대기가 항상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항상 옮겨가거든요. 지구 자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뭐가 안 됐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그 중국에서 더군다나 뭐 모든 소각장, 화력발전, 뭐 공장, 심지어 원자력발전소 이런 것까지 다 동해안에 져요. 동해안에. 그 얘기는 뭐 나쁜 것들은 다 날아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실제로 지금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에어플로그 시뮬레이션 하면 금방 나와요. 그거. 뻔하니까 결과는 뻔한데. 근데 어떻게 한마디도 중국한테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저는 진짜 답답합니다. 예. 공산당을 다루는 법은 힘과 배짱으로 해야 돼요. 굴종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팍스 로마라는 로마의 평화가 힘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든지 우리 스스로 핵을 무장하든지 두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핵을 스스로 무장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피스를 유지하려면. 맞습니까? 이제 뭐 마치겠습니다. 좌파는 그 세월호 최순실 이 단 두 개 문제로 집중 공략을 해갖고 탄핵을 이끌어냈어요. 사실 뭐 세월호 같은 거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거는 지금 교통사고고 그런데 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래도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이 전에 이미 광우병 그거 보셨잖아요. 광우병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선동을 해서 거의 뭐 이렇게 정권을 붕괴시킬 단계까지 갔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진짜 프로인데, 지금 정권은 보니까 비리가 연속적으로 계속 터져 나오니까 이 보수 우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집중을 못 하고. 그래갖고 조 크루는 이 사람들이 이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비리를 계속 저지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물론 이제 우파는 그러고 이렇게 투쟁 이런 거 잘 못하죠. 선동하고 이런 거 잘 못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하여튼 너무너무 많은 비리와 실정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데 이펙티브하게 그걸 못하고 있어요. 대응을. 그러니까 잘 공격을 못해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게 있으니까 이제 막 이것저것 우왕좌왕하다 보면은 어떻게 더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라도 몇 가지를 선택해갖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제일 핵심적인 게 그 드루킹 특검, 드루킹 특검. 그거는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어떠한 여론 조작으로 선거에 당선됐다 그러면 정통성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태우 그 비서관이 다 증언했잖아요. 그 청와대에서 특검에 스파이를 심어넣어갖고 그 스파이한테 자료를 미리 다 받았고 이런 거 지금 미국에서 가면 여론 조작도 큰 문제지만 사법방해, 어떤 특검에 스파이가 들어가갖고 정보를 미리 다 빼고 이런 것들이 엄청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수면 위로 잘 안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모든 부처에서 지금 이전 정부보다 더 심한 블랙리스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거의 증거들도 다 있고 이전 정부의 그 하이 오피셜들이 그 블랙리스트 때문에 지금 복역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한 것들이 나오는데도 어떻게 집중적인 공략을 잘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잘 해야 되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답답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뭐 노력을 하고 있겠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우파가 지금 나라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3년 더 가면은 완전히 지금 폭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시 리빌드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우파가 서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반문연대로 좀 뭉쳤으면 좋겠어요. 뭉쳐갖고 좀 이렇게 힘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좀 썼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종북 독재 좌파의 실정에 대한 반사 이익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보수 우파도 자유민주 우파도 자정 자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파적 보수적 가치를 사람들한테 정책을 제시하고 비전도 제시하고 설득을 시키고, 우리 크리스천 우파들은 그 아까 티파티 무브먼트처럼 좀 불평만 하고 있지 말고 그 좀 행동하는 시민연대 뭐 이런 데다 좀 이렇게 도움도 주고 힘도 실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천 중심의 애국 시민운동, 애국 기도운동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교회는 진짜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고, 항상 선지자들이, 대언자들이 그 어려운 최악의 상황에서 항상 했던 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크리스천들이나 그 어떤 우파 정치인들이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보수적 가치 정책을 제시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막 너무 이렇게 반정부적인 얘기를 해갖고 출국 금지당할지도 모르겠네, 지금. 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